자, 오늘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10장에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간 사건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 11장 그 후속 이야기입니다. 1절에요. 유다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란하여 가로되. 여기에 힐란하여란 말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 이때에 베드로에게 대들면서 비난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됐을 거고요.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는다고 이러던 시절에 얼마나 간이 크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신란하고 비난하고 대드느냐 그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간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한다면요?
그만큼 큰 일이다.
뭐가 그렇게 큰 일인데요?
이방인에게.
아,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감히 아무리 베드로지만 어떻게 이방인에게 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느냐? 이거는 아무리 베드로라도 용서 못한다라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본문이. 할례자들이라고 말하죠. 여기에 모여 있는 그 이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신란하고 대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할례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만 가리켜서 또 할례자라고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례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규정을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유대교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자라고 불렀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사실은 예수 믿고 교회가 나오면 사람이 획 변해버리나요? 아니면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예수는 믿는데 옛날 사고방식 그냥 가지고 있나요? 그냥 갖고 있어요? 안 변하네, 그죠?
조금은 변하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습니다. 좀 변했나 싶은데 세월 지나보면요? 또 그대로 돌아가 있고 이런 게 이게 원래 사람 본 모습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는요, 예수 믿은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고 누르고 인도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런 소리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그게 쉬운 거 아닌데요. 그걸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는요. 저는 그 엄마들이 아이들 보고 막 그 말을 들을 때 그냥 제가 웃고 말지 옆에서 뭐라고 건들진 않습니다만 엄마들이 너무 쉽게 내뱉는 말이 있어요. 야, 그 하나만 더 맞췄으면 다 맞췄을 텐데. 아니, 한 개 틀린 놈이 그 오죽해서 한 개 틀린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거 하나 맞추는 게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막, 야, 그 하나만 더 맞췄으면,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야,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뭐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옛날 모의고사 만점이 뭐, 180문항 나올 때요. 제가 데리고 있던 아이 중에 175개 맞춘 아이가 있습니다. 2등이요. 170개를 맞춰요. 얘 둘 간격은 그거 5개 간격입니다. 모의고사 5개 그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얘들 둘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걔들 둘 중에 한 놈은요. 엄마가 어머니에 왔을 때 제가 쫓아버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다른 놈만 기죽일 일이 있어요. 어머니 왜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선생님 우리한테 잠좀 자라고 그러세요. 제가요 잠을 해줘도 잠을 안 자고 공부만 해요. 그래서 그 엄마 쫓아버렸습니다. 다시 내리말 합니다. 아니 그런 애예요 걔가. 그래 걔는 175개를 맞추고요. 이등하는 애 가봐 정말 열심히 하는 애입니다. 170개 맞추는데 요 간격이요 1년 내내 5개 차예요. 안 줄어듭니다. 얘들 둘이가 포항고등학교 시험을 듣는데 하나는 3등 들어가고요. 실수하고 하나 실수하는 바람에 본인이 나와가 다 맞췄다 하길래 수석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수를 하나를 잘못했어요. 3등 들어갔고 이 5개 차이 난 애는 70몇 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5개 차가 쉽게 좁혀지는 게 아닌데 야 너 조금만 더 하면 그거 이 따라잡겠다 하면 말은 그래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말인데 옆에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하더라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나는 문과 하나는 이과로 가서 양쪽에서 한 번씩 수습도 하기도 했습니다. 잘하는 아들이에요. 근데 그 조금만 한 개만 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참 어렵다는 거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면요. 일어나면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사람이 좀 바뀌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세요. 어떤 분이 남편 교회만 말없이 따라와주면 그렇게 감사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러면 손 다 잃어졌죠? 어째가지고 개된 사람이 주일날 낮에만 딸랑 오고 밤에 좀 나오라 하니 나오지도 않고 그때부터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잘 알아요. 예수제이들 정말 무기시대. 한 번만 가주라 했디 가줬더니 있잖아. 그 다음에 계속 가자 그러고 계속 가줬더니 저녁에도 나오라 그러고 새벽에도 나오라 한대. 부인이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변화인지를 먼저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해도 해야 된다라는 거 있지 마세요. 따라와 주기만 하면 감지 덕지다고 했던 그분이 따라 나올 뿐만 아니라 30년 40년 피우던 술 담배까지 다 끊고요. 성경 열심히 보면서 당신은 교회 내보다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 그것도 모르나 이러고 있으면요 싸울 일입니까? 감사할 일입니까? 근데 싸우거든요. 사람 변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요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참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 전하느라고 먼 길을 가서 전하고 돌아왔는데 만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요? 아무리 당신이 수제자라 하더라도 그럴 수 있느냐고 비난을 했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막 그 할례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면 변해야 할 것은 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 작은 변화를 참 감사하게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근데 베드로가 수고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신란을 해대니까요. 막 제 같으면 성질이 났더라도 한바탕 해줄 것 같은데 베드로가 성질을 안 냅니다. 안 내고 뭐라고 그래요?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이러죠.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차근차근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5절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앞장에서 봤던 얘기가 그대로 다섯 대 풀이되기 때문에 아 이거 또 이 세워하노 그래가지고 뭐 슬쩍 건너뛰어 읽기도 하고 들어 그러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베드로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였더라 뭐 이러면 좋을 텐데 베드로가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이걸 읽다가 아 이건 뭐 길게 설명하는 막 하고 그래 훌쩍 건너뜁니까 아니면요 차근차근 설명하는 걸 보면 감동이 됩니까? 이걸 보고 아마 감동받으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거 읽으면요. 막 건너뛰어버렸으니까요. 뭐이 했는 이야기 앞에서 기록 다 했는데 왜 또 하나? 이러고 건너뛰는데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성질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급하죠. 그 다음에요. 좀 경솔하다 그러더니 잠깐만 경솔하다 하는 것도 못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 성질 급하던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힐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아 성질 많이 변했네. 아, 왜 이렇게 변했죠? 예? 아 성질 변했다는 것보다요. 저지사님 저게 정답입니다. 성질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질 급하고 급한 사람이었지만 이 문제만은 성질 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워낙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성질 부릴 일이 아니라서 지금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 안 내고 차곡차곡 이러고 있으면요. 이게 이상해 보여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좀 생각을 많이 했겠지. 이게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
아, 미리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받은 충격이 사실은 큽니다. 베드로가 충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나도 이 정도 충격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전설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 생각하고 이걸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충격인데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게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이 할례자들에게 있어서도요.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
다 말했는데 그죠? 그럼요. 다 말했는데도 생각이 안 미치면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 듣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하는 대로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실컷 얘기해도 그게 기억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살아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살아난다고 믿은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거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심각하게 듣고 진지하게 들었던 제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전파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죠. 베드로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라는 이게 확인이 안 되면요. 그 뒤에 누가 등장이 안 됩니다. 바울이 등장이 안 돼요. 만약에 바울이 그럼 베드로가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회방을 낳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사건이 아예 없는 데에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다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닌 상황이고
예, 없죠.
근데도 이방인한테 이렇게 딱 전으로 다니시는 게 이게
바울의 경우는 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특별 과외를 받은 것 같아요. 속성 그것도 쪽집게 특별 속성 쪽집게 과외를 받은 것 아닐까. 근데요 저 평소에 공부 안 하던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속성 과외 해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속성의 쪽집기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죠? 평소에 공부 많이 해가 충분히 돼 있는 아들한테 기통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충분히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인데 쪽집게 특별 과외가 성공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게 워낙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베드로의 이야기와 10장에 기록됐던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천사는 두 사람이 왔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보는 관점에서의 차이인데 그건 좀 사소한 문제니까 조금 접어두십시다. 그 중에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저 무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잘 해서 성령이 오셨나요? 아니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설교를 잘 하시나요? 그러면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성령을 제대로 못 받은 분이다, 그죠? 아, 몰라요? 그래도 위험한 소리는 안 하려고. 잘 모른다 칩시다. 잘 모른데,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을 시작할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사실은 성령이 임하셔서 이 일들이 되게 했다. 베드로는요, 단지 거기에 말씀으로서 수종 들었을 뿐이다라는 이제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베드로의 설교가 잘 됐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 보다가, 사도행전은 항상 성령이 먼저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의 이 사건을 유심히 보시면 뭐 그렇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이요.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을 하나 할게요. 베드로가 이제 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환상을 봤잖아요. 세 번이나. 그걸 다 깨고 난 다음에 했어요? 못했어요? 그래, 물었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깨끗하게 한 것은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세 번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의 꿈 해석해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성령이 고넬료에게 명하셔서 당신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고넬료를 통하여 자기를 부르는 일하고, 이 봤던 환상하고, 이게 그때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밖에 사람들이 와서 널 찾을 거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사실은요, 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박 4일, 1박 2일이구나. 가는 길만 해도 1박 2일인데요. 그 길을 가면서 이 환상의 의미를 아직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언제 깨달았을까요? 14, 15, 16절 보세요. 15절 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저 무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걸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다. 되나요?
그 뒤에 보면 16절을 보면 그 말이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예? 16절이랍니다. 예, 예, 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사실 요게 답입니다. 여태까지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더란 말입니다. 생각났더라. 그래가 왜 했는데요? 이 환상의 의미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걸 이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뭐가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큰 환상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되어지는 이 일의 의미를 베드로가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 아, 이거 이래됐구나. 그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죠. 세례 주하는 의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례 줬다. 이야기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16절을 보면서 참 감격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났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나게끔 돼. 나게끔 돼 있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만약에 생각이 안 났으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생각나게 하겠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가서 전하라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성령으로요. 그 성령이 뭘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그럼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셔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던 베드로가 알아들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계시를 받았는데 아, 이게 무슨 뜻일까 할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면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해석이 성경 말씀이 생각 안 나면요, 그건 개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걸 알아들을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삐딱하게 들어가 있거나 이상하게 내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마저도 이상해 돌아갑니다. 한국에 있었던 많은 이단들이 그런 겁니다. 실제로 능력을 받고 힘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리니까. 지금 계시록 공부할 때 그 감람나무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기가 능력을 받았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서 내가 바로 동방의 의인이요 감람나무다 이랬버리니까 유명한 이단이 돼버린 겁니다. 누구 얘기죠? 지금은 뭐 이름이 천부교라고 조금 남아있습니다. 박태선 씨요. 박태선 씨 잘 모르시나 보네요. 유명한 분입니다. 한때 그 여기 나오는 생필품 물건요, 얼마나 좋은 물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시온 신앙촌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촌 안에서 박태선 씨는 대통령보다 더 그게 신입니다. 저 감람나무님께서 축사하신 물, 이래가 생수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아세요? 그보다 조금 더 고급은요, 감람나무님께서 세수하신 물, 발세선 물도 팔았다니요. 그걸 어떻게 샀냐고요? 그걸 비싼 돈 주고 살 정도 같으니까 어느 정도로 떠받들렸느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그만한 그렇게 될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추정할 만한 그 은사가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은사가 결국은 이단, 능력 있는 이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마저도 성령의 은사마저도 바르게 작동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이 말씀에 참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당부하는 거는 이런 그 성경을 성경에 무슨 얘기 있어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럴 때에 어느 성경 구절이 딱 떠올라 줘야 할 정도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독도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다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독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독을 안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 성경 전체 대강 어떻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정독을 하면 이게 틀린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독을 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많이 읽으면서 또 부분 부분 세밀한 부분은 자세히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받은 그 환상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 이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하는 거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결정적인 것은요 주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안 나면 어떠냐 하는데 다 나도록 돼 있다 하는 거 나쁜 답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안 해도 하나님이 마 하도록 해놨을 거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이게 답을 준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라도 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하시긴 하시지만 말씀이 생각나 주지 않으면 이 놀라운 역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디 말씀에 열심을 더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더니요. 그 설명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요.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돌려요? 그걸 나팔 부는 듯이 크게 그랬을까요? 아니면 조용하게 그랬을까요? 그럼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의식을 하면요 욕을 해댄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그럴 수 있느냐고 혈기부리하면서 욕을 해댔는데 베드로가요 그걸 차근 큰 소리로 했겠어요? 조용하게 말했겠어요? 이렇게 베드로답지 않게 조용조용 설명을 했더니 이 혈기부리던 이놈들이 듣고는요 어떻게 되세요?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내뱉은 게요 이 소리를 크게 했겠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그저 예?
포기하듯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떠내가도록 감격하고 소리지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뭡니까 이 경우는 내 의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조용하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께 진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감격하고 광 지르는 것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작은 내뱉음 이것이 어쩌면요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 크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는 거 절대 탓하지 마세요. 또 그런 분들은요 정말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소리 한번 안 내고 조용하게 엎드려만 있는 사람 또 탓하지 마세요. 누가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중일까요? 아 모릅니다 그거는. 아, 모릅니다 그거는.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것은 감사를 하든지 입 다물고 조용히 엎어져 있던지 간에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똑같은 소리를 왜 이리 길게 하노? 그게 아니고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방향을요, 외부로 틀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조용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떠든 것도 없고 시끄러운 것도 없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방향을 돌려가는 정말 큰 사건입니다. 이 부분 차근차근 꼭 한번 다시 보시기도록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척척 준비하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참 잘 나타납니다. 이런저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과정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과 성령은 잠시 좀 뒤에 나 계시라고요. 사람만 갖고 한번 보세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식으로 하면 막 불 붙인 사람, 처음에 불 지른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도 되는데 스데판은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은 뭐 외지에 나가 살던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입니다. 이 스데반이 불붙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 여전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최초의 첫 인물. 고넬료는 저게 그 받는 입장이죠. 복음 전하는 입장이죠. 아, 또 잊어버리셨구나.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더네? 그럼요. 빌립이 처음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아마 최초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빌립이 좌관 불을 붙였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여기서 언급하는 거, 이거는요? 빌립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러고 다녔는데 그 일이 자지성거 치리감입니다. 허락하지도 않은데 저 지방들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의 규정에 맞지 않는 짓을 했으니까 잘못하면 치리감 될 여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기서요 이론적 답탕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가 옳다. 베드로가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빌립을 위시한 다른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주고 나중에 이 바탕에서 진짜 열매를 맺은 사람은요? 사울입니다. 바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진두지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만 사람들 보면 그 열심 낸 사람 따로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근신한 사람 따로 있더란 말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해 갔더라.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과 크게 보면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서 복음이 이방인으로 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다고요? 참이 전에 모처럼 오셨는데 이거 참 이래 좋은 답을 한번 해가 다 했습니다. 이래야 자기가 없는데 바울은 나중에 바나바가 필요해서 데려온 사람입니다. 정말 공부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는 로마 교회 누가 세웠죠? 얘기하면서 그죠?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됐는지를 그건 추정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바나바를 보냈네요.
아, 바나바를 보냈죠. 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섰어요. 네. 그러니까 세운 사람은 바나바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파송돼 갔을 뿐입니다.
스데반 사건이라 바울이가 그리고 받는 사람일 텐데 누가 받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하다. 왜 성경 읽으면 적혀 있는데 모를까? 나는 그게 참 이상할 때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퀴즈 대회하면 항상 성경 때 펴놓고 퀴즈합니다.
아, 그루보와
실험에서 다 찾으면 되는데 19절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왔나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
19절 봅시다, 그러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요건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 다음 답 나오잖아요.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선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을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사람들이 모인 게 건물 지은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더라. 요 사람들이 여기 뭐예요? 요 사람들이 모임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 교회 말 없죠? 그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루브가 구레네 하는데 사람 이름이
잠깐만 좀 기다려요.
이게 좀 헷갈리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말이에요. 이름 없어요. 아니 그거 19절이죠?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데라고 했잖아요. 흩어져 가 있으면서도 거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데 문제는 20절이에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네.
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럼요. 예. 교회 건물로가 짓는 거 하면 답 안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도요, 건물로가 세운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곳이, 그게 뭐 가정집이었던 어디였던, 그게 예루살렘 교회고,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구역 모임 비슷했을 겁니다. 아, 몇천 명 되고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어디 한 군데 모여 예배 드렸겠어요? 집집마다, 동네마다 모여가 예배 드려서 가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도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더라. 이게 안디옥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게 지명이냐 뭐냐 하시는데 베니겟 하는 건 지금 말로 하면 페니키아입니다. 네, 페니키아고요. 구브로는 저기 이 터키 그 온포한데 보면 사이프러스라고도 말하고 키프로스라고도 말하는 그 섬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도 발음하고요. C자기 때문에 그런데 키프로스라고도 발음하는 섬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 가는 거는 지금 리비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식으로 말하면 이 촌놈들입니다. 하나는 저 아프리카 땅에 좀 시꺼먼 계통이고 하나는 저 섬에 무식한 놈들이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게 이 사람들 베니게 사람 구부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쪽에서 태어나든가 뭐 이런 데서 그 받아들인 사람
확실하게는 이분들이 유대인이었는지 헬라인인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든 이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자기하고 비슷한 놈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이요 뭣도 모르고 좋으니까 가서 막 전하는데 이게 때로는요 성경 잘하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가서 열심히 설득한 것보다 위력이 더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저 뭡니까? 기쁨하고 열심 안 하고요. 그래서 이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이 촌놈들이 복음을 듣고 감격한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요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제대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요. 이 무식한 촌놈들이요. 좋으니까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여기 헬라 사람들에게 전했다 하는 거는 저하고 비슷한 또래한테 간 겁니다. 이거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요 정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사고입니다. 사고친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 늘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요 그 뭐라고 하죠 교도소에 교화위원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소년원에서 아이 하나를 석방하는 조건으로요 장로님이 이 아이를 잘 돌봐준다면 석방을 하겠습니다. 이래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모르겠다 이러면 얘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장로님이 걔를, 교회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 얘가 교회 잘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요. 꼭 씨 같은 것만 데리고 온대. 씨 같은 정도만 데리고 오니까요. 교회 한쪽 교실에 맨날 담배꽁초 떨어져 있고, 성냥 떨어져 있고, 이런 겁니다. 살짝하게 와가지고는 한쪽에서 저끼리. 담배 피우고 교회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피우는 담배랑 같이 앉아있어 보면 냄새를 금방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단 사과 넣어 다니다가요 이거 필요할 기다, 그거 시, 주고 이러면. 웬만하면 눈치껏 나가가지고 좀, 주일날 교회 할 때는 안 그러느니만도, 학교 같으면 내가 박사를 낼 건데, 교회니까, 원단 사주고 적당히, 그, 냄새 난다는 눈치를 슬슬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만, 맞기를 못 알아들어, 이라고 하네. 그래, 가끔 어떤 분들이요, 요즘 우리 고등부에 큰일 났다. 어찌 된 게 이 교실에 담배가 떨어져 있고 난리 났다. 이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리 났다고 야단 쳐야 됩니까? 야, 니, 그런 데서 데리고 오지 마라. 이래야 됩니까? 교회는 다 수용해야 됩니다. 다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아이들 다 베린대가지고, 당연히 와, 이런 아를 데리고 와가지고, 애들, 멀쩡한 애들 다 베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시대 상황에서요, 이, 그, 구레네 몇몇 촌놈들이 나와가지고 이래갖고 사람들 막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앞에서 이런 문제를 안 풀어줬으면요, 예루살렘 교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건지 아닙니까? 어떻게 저놈들을 갖다가, 교회라고 그 인정할 수 있느냐, 이래가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길을 터주고 있는지 알고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열심 하나, 기쁨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마치 베드로가 이 문제를 풀어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안 나와 있지만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나가는 전초 기지를 만들어 가는데 지대한 공헌을 끼친 위대한 실수를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수 너무 겁내지 마세요. 또 교회 일한다고 열심히 나서면 꼭 뒤에서 입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거 다 들으면 못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흘리면서 내 좋아서 하는 거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됐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만. 근데 그 실수가 보세요. 이 멋진 교회를 이루어 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례 때 아침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시간 빼먹기 싫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11장이요. 참 감격스러운 장입니다. 그래서 대신 다른 분 좀 가 있어라. 그러고 내가 오후에 또 올라가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분들 데리고 올라갈게. 이래놓고 지금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11장이 말이죠. 베드로가 이걸 깨달아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내서 기쁘다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그게 사고인 줄도 모르고 사고 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어갔더라.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데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나 가만히 있어도 뭐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뭐 돼 가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는 안 하십니다.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갔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베드로가 아니고 저 바울만 복음을 온 세계로 퍼뜨린 데 있어서 바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울만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디딤돌을 놔주지 않았으면 바울을 통한 열매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 뭐 바울같이 그런 이름 날려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혹시 하나님 책에 포항 땅에 그 이름도 잘 모르겠다. 그 누구 있잖아. 그 열심꾸러기 그거 통해가지고 포항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기억 남아도 괜찮습니다. 자,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누구 탓이죠? 복음이 이방인을 향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 온 세계를 향해 복음이 나아갑니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기야 뭐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하면 답이야 다 맞죠. 21절 한번 보세요. 이름 없이 충성했던 성도가 꼭 필요한 것도 확실한데도 불구하고요. 성경은 이런 거 놓치지 않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들의 이 열심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열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면서도 주의 손이 함께 했었다고 혹 이야기하고 있는 거 기억하셔요. 여러분 혼자서 위대한 일을 남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열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는 거죠. 자, 이래 열심 있는 전도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됐는데요. 이런 교회도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꼭 필요했을까요?
가르치는 다른 분들로 가르치는
예.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엉뚱하기를 가겠습니까?
그래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르치는 어떤 충동적인 그런 공간을
예.
공부하게 되면 지속시키는 게 아니라
예. 지도자 없이도 이렇게 멋진 교회가 지금 세워져가고 이러는데 바나바가 들어가가지고 또 힘을 막 불어넣고 해야 된단 말이죠?
구약시대 쪽은 모세도 교육하고 훈련시켰고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또 이태들에게 교육하고 훈련시킨 것처럼 여기서 또 바나바를 불려서 훈련 받은 바나바가 불려서 훈련시켜야만이 얼마나 교회에서
교회 시작은 이들의 열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는 커졌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셔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제자들에게 맡긴 탓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표가 이 땅에 교회를 본인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이 땅에 일단 축으로 왔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는 안 했는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몰려온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감격하고 흥분하고 있지만 그게 지속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감격과 흥분과 기쁨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지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아까 그 지금고 분위기에 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적합하니까 보냈을 건데 앞에서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지금 이방인들이 구구 각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요 이 참 잘 삐지고 뭐 삐죽거리 삭고 하는 이런 사람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달래가면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데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나바겠다라고 하고 보낸 겁니다. 베드로는 이거 보내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차근차근 이러지만 웬만한 일은요 확 갖다 삐보이면요 설마 막 성령 받고도 그랬겠냐 했지만 본성이 어디 가는가 아니라고 보면 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면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있는데 바나바는요 사람들을 돌아보는 뒤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은 메가리가 없어가지고 별로 이력도 잘 못하는데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바나바가 또 무슨 공헌을 했나 그거 잘 보세요. 24절 끝에 바나바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무리가 더 많아졌더라고 말하는 거죠. 바나바 역할이 교회를 돌아보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 바나바 역할이 아주 종료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격하는 곳이긴 하지만 교회 요소 요소에요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꼭꼭 있어줘야 합니다. 목사님 혼자서 다 못합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부딪히고 툭닥거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일정한 부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토닥여가면서 위로해가며 돌보아가면서 한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시 뭐 또 교회 안에 또 바나바 모임 이런 게 없습니까? 바나바 모임 하고 남자만 모다 놓으면 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주변들 이렇게 돌아보는 데는요, 굳이 꼭 남자만 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어느 교회 보니까 바나바 모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들만 모여놓은 모임인 것더라. 제가 보기에는, 정말 희생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있어줘야 교회가 여전히 천편해지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바나바가요, 35절에, 왜 사울을 찾아갔을까요? 25절. 아, 25절. 네. 사울을 왜 찾으러 갔을까요? 커져서. 혼자 일하기에는 벅차서. 왜 다른 사람 아닌 하필이면 사울을 찾으러 갔을까요? 로마, 저, 예루살렘 교회 지원을 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보내달라, 이러지.
이방인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훨씬 더 일을 하기에 적합할 것 같아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부딪힐 때 이야기인데 추측컨대요. 그 사울이 고향에 간 지가 한 10년은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기가. 그 이유는 저 뒤에 가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10년은 넘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묻 잊혀진 사람입니다. 고향에 가서 묻혀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내는 겁니다. 왜 사울을 불렀을까요? 다 이해가 금방 갑니다. 그거는 이 교회 특성상 사울이 가장 적합해요.
박식하고 일단 그
박식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 구성 요소, 구성 요인들, 이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성분이요. 전부 헬라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이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유대교에 확실한 사람. 바나바가 보기에 사울이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가르치기에. 그래서 데려와가지고요. 둘이 함께 있으면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럼 바울은 지금 사울이지만 이 바울은 바나바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잊을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어떤 관계죠? 오늘 이거 말고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도들이 안 만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이 회심했다고 그래도요, 믿어주질 않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을 만나도록 주선하고, 저게 사울이 회심했음을, 설명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고향 땅에 이렇게 파묻혀 있던 그 사람들을 이 사울을 불러내가지고 다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근데 두 사람의 성격이요. 또 극과 극입니다. 그럼 사울은 온화한 사람이었을까요? 이게 과격한 사람이었을까요? 좀 과격입니다. 바나바는요?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붙여놓으면 누가 피해보는지 아세요? 바나바는 어떤 의미에서 선생님이고 선배고 자기에게 길 터준 사람인데 이 바나바한테 나중에 바울이 대들잖아요. 둘이가 대판 싸우고
않습니까?
헤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지만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아무리 그렇지만 바울이 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지나온 과정을 볼 때 아무리 바나바가 잘못했다 해도 그럴 수 없잖아. 그리고 둘이 싸우면 항상 어느 한 사람이 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난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내용은 안 나타납니다. 다른 길로 가서 그래 조용하게 복음을 따로 전하고 했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돼서 그게 참 가슴 아프긴 아픈데 그러나 성품이 온화한 사람은요 결국은 하는 사역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과격하거나 너무 썰치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개척교회를 하거나 복음을 새로 전하거나 하는데 그런 성격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격 가진 사람 불러서 쓰실 거니까 참 너무 나대고 너무 썰친다 미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일 때가 있고 바나바는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보는 데는 탁월한 성품이었지만 이분이 나중에 성교 여행을 가거나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를 하라고 맡겨놓으면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기는 용감한 바울이 앞서 나가가지고 일 다 저질러 놓고 나면 바나바가 따라가서 그걸 뒷수습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아마 잘 맞아 들어갈 겁니다. 나중 얘기지만 그 뒤에 그렇게 두 분이 갈라진 거 생각할 때는 참 마음이 아픈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둘이서 1년간 열심히 가르쳤더니 많은 사람이 섬기게 됐더라. 이래서 나중에 그 이방을 향한 전초기지가 완성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바나바와 사울요? 기초를 세운 사람들은 그 이상한 촌놈들. 그런데 결정적으로 부흥하고 자라가는 데는 바나바와 바울. 그 뒤에서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각자의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돼가야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배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뭐라고 불리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더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죠? 세바스찬도 있고 뭐 끝에 찬 붙는 거 참 많대. 시안 이런 거예요. 닮았다는 뜻도 되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작은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혹은 작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칭찬의 말이었는지 아니면 비꼬는 말이었는지는 분명치는 않은데 양쪽 의미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시기하면 비꼬는 투로 말하고요. 그렇지만 그놈들 참 정말 대단해.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사실은 그게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확실히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설령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부를 때는 비난하는 투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들은 말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쓸 때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 글을 쓸 때가 우리나라에서 한창 많은 비리가 터지던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 말기쯤에요. 사고만 났다 하면요. 장로, 목사, 그것도 권사님들도 그때 한몫 다 끼었어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러고 나중에 보니까 그랬거든요. 권사님 장로님 계산해서 거짓말 했는 게 나중에 다들 좀 맞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인 가는 말은 정말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비난받는 것은 100번 들어도 괜찮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관 한국에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요즘 좀 잠잠해진 것이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를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자관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생겨났더라. 감격스러운 일이죠. 지나왔는데 24절에 여러분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24절에 이에 가는 거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중간에 이에 그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바나바의 역할이 정말 지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성장도 제대로 되더라.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해하는 글자가 들어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잘 이해하셔요. 또 하나 배웠다고 가가지고요. 거꾸로 해석하지 않도록요. 우리 교회가 맨날 이러는 거 봐라. 이거 우리 목사님이 시원하라. 그래 하라고 이해가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치는 구절로서 이 구절을 쓰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역장 권차를 맡아 있다고 할 것이면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역이 살고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해란 말이 들어있다. 그렇게 받으세요. 내가 살림을 잘 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튼튼해진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요 이해를 기억하셔요. 거꾸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 하라고 넣어놓은 거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있어서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 교회는 어디가가 바나바가 없어가지고 이래 됐다. 요 봐라 이해 요 있잖아. 거꾸로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11장 전체 얘기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베드로의 이야기와 이 안디옥의 이야기하는 것은 별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결정적인 그 증거와 이론적 배경을 언급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말하자면 진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수긍하는 증거가 끝에 하나 붙어 있는 겁니다. 뭐죠? 이방인들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형제다. 그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수긍했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보낸 거, 그거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한 일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27절에서 30절 구절이 여기 왜 붙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때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렇게 마구 뻗어 나갈 그때에 뭐 부조해가지고 남두어둔 얘기가 왜 붙여놨을까요? 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이래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얘기 하려고요? 뭐 그렇게 은혜 받아도 되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11장에 이 한 가지 주제 하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뭐 얻어먹는 사람 아닙니다. 죽으면 죽었지 이방인들에게 도움받고 얻어먹지 않아요. 어죽하면 이방인 지역에 갔다 오면요 탈탈탈 털고 다 씻고 저 정하게 한 후에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우리나라 양반 기질들 좀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는 안 가겠나 싶어요. 그러면 양반 체면에 배고파도요? 고부다 소리 못하죠? 어설픈 양반은 그런다 그죠? 대추 한쪽 묶어도요? 털이 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먹은 것처럼요. 유대인들 더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도운다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내가지고 그걸 모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다고 돈을 보냈습니다. 옛날 같으면요? 슬금은 죽었지 안 받습니다. 왜 여기 부도 얘기를 적어놨느냐 하면 그렇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걸 받았다는 얘기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에 있는 이방인 교회를 형제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돈을 받은 게 아니고요. 사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순한 부도가 구제나 봉사했다 그거 했다고 여기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막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이방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를 자기들의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증거로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었더라. 그 얘기를 쓰는 거죠. 나중에 그 이보다가 이제 좀 더 지나면요. 그 바울이 전도여행을 열심히 다닐 때에 정말 열심히 가르쳐요. 정말 열심히 가르치면서 중요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헌금 거두는 일입니다. 그 바울이 헌금 얘기를 군대에 군대에서 하는데도요. 교회를 개척해가 세워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전하면서 참 강조한 것이 헌금입니다. 나중에 그 뒤에 가서 나올 얘기겠지만 바울이 3차 여행 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바울이 가지고 있던 큰 소원이 뭔지 아시죠? 3차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바울이 가졌던 소원 로마로 가는 겁니다. 아마 지금 세상에 찾으실 필요 없는데 잘 안 보여요. 찾아도 로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지역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로 가는 거는요 바다만 건너면 바로 가까운 곳입니다. 바다만 건너면 바로 로마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멀고 먼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로마로 가고 싶다 그러면서 가까운 로마 놔두고 왜 돌아오는데요? 그때 돌아와가지고 왜 결국은 체포돼가지고 감옥에 몇 년간 있다가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해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돌아온 이유가 기억을 해두셔요. 바울이 혼자 돌아오지 예.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을 다 대동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요?
아, 예.
그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을 그 교회 대표들이 다 지참해서 돌아옵니다. 가지고 돌아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그 어려웠던 교인들 다 돕는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했습니다.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고 날 때 그 헌금이나 부도에 관한 얘기 나오거든. 제 이야기 기억하면서 보셔야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런 그래야 또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총독이 바울을 안 풀어주잖아, 그죠? 붙들어 놓고 종종 불러가 자꾸 얘기해요. 자꾸 불러가 얘기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대목 있어요. 어, 진짜 몰라요? 뇌물. 경찰이 교통위반 했다고 붙들어 놔놓고 스티커 덜렁 끊어주면 될 텐데 안 끊고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는 뭐, 왜 그러죠? 어, 아세요? 요새 그런 거 없는데. 아이, 사장님, 뭐, 위반할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밟으셨네요. 뭐, 바쁘신 모양이지요. 뭐, 자꾸 얘기하면요. 빨리 끊어주세요, 이러면요. 신기가 확 끊어버려요. 막 박합이나 주고 가세요. 막 대강 그런 뜻으로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 총독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전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가 뭐냐고 자주 묻더라. 왜요? 성경은 뒤에 나옵니다. 돈을 바라고.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평생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거지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총독이란 사람이 도대체 정보력이 얼마나 뒤떨어졌으면 그 바울한테 돈 받을 기라고 자꾸 붙들고 그랬겠어요? 바울이 돈 있다는 티를 냈겠어요? 없어요. 돈 줄 사람도 아니지만 돈도 없는데 성독이라는 사람이 왜 돈을 바라고 자꾸 붙들고 그랬을까요? 이해하시는 제목이 딱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엄청난 돈이 들어왔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교인들을요 다 먹여 살렸더라라는 걸 총독이 들었단 말이에요. 총독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야, 바울이 대단한 놈이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요 가끔 그럽니다. 저 우리 어느 장로님 보고요, 야 장로님 참 부자겠다. 왜? 그러니까 회사에서 돈 벌지, 교회 돈 벌지. 장로 교회에서 월급 받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는 다 장로꾼 줄 알아요? 너 장로교회잖아.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생각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장로하느라고 저 뭐야 받은 월급을 갖다가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걸 알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웃고 말지만 총독 입장에서는요 바울에게 왜 그랬느냐 하는 거는 바울이 그럴 만한 일을 했고, 총독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너무 족치면 돈 많이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조 흥금하는 거 많이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그게 단순한 구제 차원보다는요 그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삼은 그 의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그렇죠? 이방인들이 저 유대인들에게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가졌으면 너희 물질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니라 그러면서 헌금하라고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그 헌금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 묶어져 갔더라. 이게 11장 얘기입니다. 그러면 12장에 뭐 나오겠어요?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조금 얘기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조금 하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이별합니다. 그 다음에 전부 13장부터는 그 이방으로 향했던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11장을 오늘 휴강을 하고 가면 제가 한 주일 동안 마음이 몹시 아플 것 같아서 길을 쓰고 휴강을 안 한 겁니다. 이유는요 11장이 그럴 만한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야기는 해야 제가 시원하거든요. 기도합시다.